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오늘은 8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는 지금 주님의 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는 말씀들이 여러 곳에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는 그 재림의 말씀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11절에 걸쳐서 짧지만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주님이 반드시 재림을 하는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날에 대해서 우리는 일전에 이미 말하게 되었으나 주님이 재림하는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가도 꼭 양쪽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어디 가보면 꼭 이렇게 둘로 나누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는 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두움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 속에 있는 그래서 밤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을 따라서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둠과 죄와 악이 지배하는 그러한 이 밤과 같은 이 세상에서 잠을 자고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밤에 도적같이 이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주님의 재림을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4절부터 이제 8절까지의 말씀은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들은 누구냐? 빛이 지배하는 낮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지도 않고 깨어서 근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보고 빛의 아들, 딸들, 낮의 아들, 딸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밤에 도적처럼 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밝히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바로 구원의 시간입니다. 구원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성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믿는 자들을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서 자고 취하는 사람들, 그리고 낮에 속하여서 깨어가지고 근신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깨어서 근신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어떻게 삶을 사느냐?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신하여 가지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성도들의 삶은 그들의 심장과 가슴, 그들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인 성도들은 머리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인 자들에게는 구원이 안전하게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 9절서부터 11절은 또 다른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중에는 아주 일부분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형제 자매 중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될까? 과연 죽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구원의 소망, 구원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것입니까? 정말 구원이 주어지는 것일까?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일부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원이 성도들에게는 확실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선언을 합니다. 그럼 그 우리가 구원이 확실하다는 구원의 소망의 근거가 뭘까요? 8절에는 분명히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였을 때,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쓸 수 있는 걸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밖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은 우리의 보장,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그런데 인간적인 그런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두려워할지 몰라 구원의 소망의 확실한 근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나 너희가 낮의 아들이든 빛의 아들이든 그것보다도 너희들이 근신하여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구원의 이 소망을 주는 그런 근거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9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구원의 소망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하나님 편에서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 쪽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뭘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9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다 세웠다는 거죠. 이 세웠다는 말이 뭘까요? 세웠다는 말은 어디에다가 두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과 우리 성경도 모두 어떻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렇게 이 세웠다는 표현을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해놓으셨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서 선택하고 부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시고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정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럼 그분이 부르신 것은 그분이 취소하거나 그것을 없이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노아심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심이란 우리가 심판이란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 판단하고 우리를 멸망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럼 우리를 왜 세우셨을까요? 두 번째가 보니까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어떤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사랑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확신이죠. 바울 사도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 보고 너희들은 그냥 너희가 아니라는 것이, 그냥 너희들은 교회 다니면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좀 착하고 조금 의로운 듯하고 조금 죄와 멀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에서 칭찬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세운 자들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한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어쩌면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한 것, 아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갖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구원을 얻게 하실 수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뭘 하시길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 이 해답이 바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위대한 구원의 근거가 뭐냐면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말.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가장 위대한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과 똑같이 위대한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주는 그 말이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 예수님은 그럼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장 깊은 교리가 바로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도록 이 땅에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오셨다가 죽지 않고 가셨다면은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큰 깊은 은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라고는 말을,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그 형태, 현장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말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죽음이라는 말. 십자가라는 건 고통이란 말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이 막 달려있으니까 고통이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고통을 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달리신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는 어떤 고난이나 나의 어려움이나 이런 걸 들고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목숨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따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따르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십자가는 뭔가 내게 고통스럽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으로 살짝 바꿔버렸어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본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니 이것이 바로 오직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자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여기에서 위대한 우리 교리인 대속의 권위. 대신해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우리가 대속이란 대속의 교리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속죄의 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죄를 지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으로 사망할 것을 면제받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가 이미 죄값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죽음을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어떤 심판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그분이 다 죄를 우리의 죄값을 다 가져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죽음 뭐 우리를 예정해서 불렀다 이런 걸 너무 단순한 교리로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그게 핵심이에요. 거의 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제 위로를 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 깬다는 건 뭐고 잔다는 건 뭐고. 성도들은 깨어있고 자는 자들은 뭐예요? 세상에서 취해 있는 자들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깨든지 자든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어있는 자들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 사나 죽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여기 깨든지 잡든지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네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죽었기 때문에 구원이 이르지 아니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재림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그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았겠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뭘까요? 구원일까요? 마지막 절, 10절의 끝을 보면 전혀 구원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한다고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는 거죠. 구원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는 우리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셨다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어떤 말씀을 하나 깨닫습니다. 구원이란 단어와 성경은 생명이란 단어를 같이 씁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었다는 게 뭘까요?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생명을 얻었. 그것은 부활의 생명, 예수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자, 생명을 얻었다는 건 뭘까요? 구원을 얻었다는.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하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복음을 맞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우리가 순종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구원과 생명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한 것처럼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를 자신의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구원,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참 하나 뭘 깨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같이 살게 되는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구원이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이 순간까지 안 갔으니까 구원을 얻은 것인가 안 얻은 것인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그런 지금 종말론적인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종말론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종말론적인 구원이 아닌 현세적으로도 우리는 구원과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얻게라고 하는데, 구원을 얻게, 자기와 살게, 얻게 살게라는 것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요. 자, 그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많이 얻는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구원이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을까요? 구원과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생명이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구원이에요.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서 성도라고 이름을 붙이고 성도의 신분을 가진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될 미래의 삶, 그것이 또한 구원이에요. 현재의 삶이 구원이고 미래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이라는 것이고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들이고 구원을 완성시켜줄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이제 복합적인 언어가 되겠죠. 단순하게 천당 가는 거,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이란, 여러분 구원 얻었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하면 뭘 받았다는 거예요? 뭘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다섯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의 지배로부터, 죄의 삭스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다는 거죠.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됐어요. 이것은 아마 첫째적인 의미가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죄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면 이 생명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새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지배합니까? 성령이 지배하면 예배 시간 안 늦어요, 절대로. 성령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늦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죄로부터의 해방, 두 번째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 세 번째가 뭐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버린 사람.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딸들이 오늘 많이 계시는군요.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구원에서 거룩한 삶,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뭐 특별한 아주 이상한 거룩한 높은 아주 존귀한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옛날 죄에서 살다가 건져냈으니까 이제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다르게 산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어둠이 지배하던 밤에서 자고 취하고 다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다르게 산다. 이것을 거룩하게 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죄에서 해방이 되었으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니까 거룩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건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고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드러내어야 할, 나타내어야만 할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구원과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여러분 한 번이라도 세상 살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한테 예수 믿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 이런 거라는 걸,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라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참 이것이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 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강조가 안 되고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덜 깨닫다 보니까 기도해라, 찬양해라, 봉사해라 이러니까 그게 짐이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데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자신의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르고 어떤 일을 하려면 그것은 노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하는 것은 그것은 노동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운동과 노동의 차이는 뭐예요? 운동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기뻐요. 엔돌핀이 돌아요. 노동은 먹고 살려니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일을 노동의 삶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와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웠잖아요.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셨어요. 지금 그 위대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이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주님이 죽어가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싹이 바로 주님이 죽으심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존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말이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 사랑의 흉배에 붙이고 우리가 무슨 빛의 신분이고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삶이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오늘 저희들이 대여리 문답을 읽었는데 한번 집에 가 읽어보시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공로가 중요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뭘 했는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11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 데살로니가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너희들이 바로 이러한 존재들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구원받고 생명을 가진 존재니까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사람처럼 너희 자신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너만 하지 말고 피차 권면을 하라는 것이야. 네가 하는 것처럼 네 자신을 구원을 세우고 네 자신이 생명을 얻은 자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확신을 갖는 것처럼 너만 확신을 갖지 말고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워주라는 거야. 왜냐? 교회는 공동체니까. 생명의 공동체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혹시라도 그 중에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릴 때 내가 확신을 갖는 것처럼 서로 이러한 믿음의 소망, 사랑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나눠주라는 것이에요. 너의 믿음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네 자신만 세워주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하는 것 같이 네 자신을 위해서 네 스스로 하는 것처럼 남에게도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바울사도는 이런 말씀으로 이제 재림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주는지 압니까? 구원의 확신이 내 구좌에, 내 계좌에 백만 불이 들어있는 것보다도 못한다면은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 구절서부터 나오는 91절의 말에 구절의 제일 앞에 뭐냐면, 왜냐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안 했는데, 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묻히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 왜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존재들이에요. 진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얼마든지 쓰십시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장인지 주부인지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사장인지 직원인지 우리는 사실 내 자신을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셔서 예정하셔서 구원한 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셔서 자기 생명을 주신 자들이,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우리가 알 때에 성도라고 하는 고귀한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건지 몰라.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확신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풍부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택하신 귀한 성도들, 이 놀라운 말씀의 비밀을 이 시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Amen.